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그 마지막 단락, 자신의 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겠느냐, 아마 안과적으로 좀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예전에 저도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계속 했었고, 그렇던 것을 볼 때,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고, 강론을 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글을 쓰고 못 쓰고 할 정도로 눈 상태가 심각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편지 전체를 추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 굵게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밑줄짝, 굵게, 이탤릭체 이런 걸로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가지고 강조하듯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6장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었던 말을 마지막 부분에 대필가의 그 글이 아닌 저자 자신의 글씨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도록 만들었던 그 정황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1등 시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구별하면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믿음을 확인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더 명예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가르침 또는 도전 혹은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고 다른 신자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우월감과 안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지 않이 혼란스러웠으리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다. 모양을 낸다는 말은 치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행위죠. 모양 내는 것.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래 할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살려서 그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너희들 편에서도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라고 요구하신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할례를 행한 어떤 표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를 단지 구별할 뿐인,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얕은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할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원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할례의 규례가 처음 제정된 것은 창세기 17장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신 것인데, 15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죠. 내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증거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 라고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내가 이 언약을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 예식을 치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 이루어지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꾀를 내죠. 16장에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그냥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겠거니 하고 살다가 99세에 13년 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네 아내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사라에게서 낳은 자가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야기 사이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란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99세가 됐으면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생식기를 잘라내라, 일부를 잘라내라, 훼손시켜라, 그래도 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은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원래 주신 의미는 할례 받은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넌 안 돼 임마, 그러니까 나대지 마, 이러라고 주신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할례인데,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죠? 인간의 무력함을 고발하는 기능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기에 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애쓰면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나에게 주셨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나의 후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는 이미 늙었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식기는 훼손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0%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도 허락하시고 율법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민족적인 선민의식이 율법과 할례의 원 의미를 왜곡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자신들이 뭔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꾸며주는 장신구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종용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어쨌든 구약성경에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넓게는 유대인, 유대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뭔가 좀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이 넓은 의미에서 유대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다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종용하는 이유, 동기는 두려움과 자랑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겠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신자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은 또 한편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면 유대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필수적인 문화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신자들이 빨리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박해를 면하고, 또 더불어서 13절에 나오듯이 이방인을 개종시켰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권면해서 2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어. 어이, 너는 20명이구나. 나는 5명인데. 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죠. 누가 잘하나 하듯이, 전도왕 뽑듯이. 두려움과 자랑이 그들의 동기였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로 삼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자랑,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갑질을 안 당하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구분짓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증명하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언을 하죠.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자신이 증명되고자 하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할례를 종용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종교라는 허울을 썼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영향력을 과시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박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감한 선언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힘을 잃었다.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그런 것은 내게 무의미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난 중요하지 않다. 더 많은 회심자를 얻는 것이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그들의 거짓됨과 대비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세상과 사도 바울은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쥐고 흔들 수 없고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세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 기준들, 구별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과 구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몇 장 안 넘기는데 오래 걸리시네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미 다 했던 말들인 거죠. 그런데 왜 또 하죠? 왜 또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세상의 기준을 자연스러워하는 우리의 관성, 우리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흐름에 휩쓸려가게 마련입니다. 넋놓고 있으면 휩쓸려갑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구별짓는 것으로 제한해버립니다. 우리는 구별짓는 것을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오늘날로 하면 어떤 구분들이 있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너 보수냐 진보냐,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인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들 다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나누고 구별하고 기준을 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1% 안에 들어가면 그 1% 안에서도 수많은 피라미드 등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은 이상을 품어도, 지식을 더 많이 쌓아도, 인정과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답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답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내게 나오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굳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고,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우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별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겠다고 세우신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못 박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못 박힌 그 순간에도 밑에 와서 조롱하는 자들까지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구별하여 편 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 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감싸 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너희도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 됨, 화목해 하는 존재, 지적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나의 우월함,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 세상의 싸움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새로운 싸움을 싸우는 존재, 화목하게 하는 싸움, 사랑하는 싸움, 끌어안는 싸움, 하나님 그거 하시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내내 성령을 쫓아 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전의 당사자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다른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늘 아픔이 있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이래서 잘못됐어, 이러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 뭐 그런 지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쌓아 앉는 존재가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라. 장로가 못되고 집사냐? 장로가 된 사람들 가서 껴안아라. 장로가 되었느냐? 더 많이 잘 섬겨라. 권사가 되었느냐? 권사답게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하라. 권사가 되지 못하였느냐? 권사가 안 된 자리에서 집사답게 네 자리를 지켜라.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은 교회에 세우신 여러 가지 직분에 구애받지 않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구별하고 구분짓는 그 어떤 높은 위치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증언에 합당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 가르고 나누고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우월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끌어안고 위로하며 화목케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광된 직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